양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거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사람,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하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출애굽기 12절에 2장에 기록을 하셨는데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영상교제 시간에도 듣고 여러분 마음에도 구원을 받으신 이후로 이 말씀이 마음에 살아서 또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는데, 제가 2014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 말씀이 마음에서 새롭게 또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신다라는 이 말씀이 제게 복이 돼서 아침에 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어떠한 사람이냐를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도 이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를 우리 마음에 더 크게 두어야 합니다. 신앙은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신앙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신앙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우리가 믿음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허물도 아니고 부끄럽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이 제게 허물처럼 보였고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면 더더욱 성도들 앞에 서기가 부담스럽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종들 앞에 서면 왠지 제 마음이 위축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정확하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없는 걸 감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건 왜 죄가 아니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믿음이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내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간데 그건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해주시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나와 믿음을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주님의 안에서 나는 전능한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가져보려고 참 많이 예를 썼습니다. 제가 파라과이에 지지난 월요일 날 2013년 12월 30일 날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자마자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 더운데 반바지 반팔 차림으로 막 온 얼굴에 땀이 가득하게 들어오셔가지고는 점심을 안 잡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왜 점심을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때가 됐는데 내가 보아하니까 일을 하다가 오신 것 같은데 왜 점심을 안 먹습니까? 전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선교사님 시험 들었어요. 아니 그 좋아하는 음식을 왜 안 먹으세요? 아 그냥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다 말고 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시험 들었는가 봅니다. 아니 딴 것도 아니고 때 되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이 더운 날에 왜 점심을 안 먹으려고 합니까? 아 목사님 그냥 생각이 없어서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넘어갈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얼굴이요. 그래서 아니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점심을 못 먹을 이유가 몸이 아픈 거라면 이제라도 병원을 가야 하고 아니면 무슨 치료를 받든지 쉬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무작정 나는 생각이 없어서 점심을 안 먹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뭐 하다 오셨습니까? 저 전기 작업하다가 왔습니다. 아, 전기를 배우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파라과이 예배당을 짓는데 한 달 전에 와가지고 파라과이의 전기를 그 270평의 큰 건물에 전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어찌하다 보니까 전기 공사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이게 말씀 전하는 것보다 전기공사하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물 전체에 여기 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캠프가 다가오니까 무슨 두려운 마음이 왔느냐면 내가 한 이 공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전기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떠밀려가지고 전기를 했는데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사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도착을 하니까 이분이 전기 공사를 해가지고 전선을 딱 연결을 했는데 전기가 들어온 쪽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이제 마음에 불안감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야 만약에 지금 저 앞에서 불이 났기 망정이지. 건물 안에서 불이 났으면 어떻게 됐겠나. 그래서 이제 그 선을 한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선을 이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해서 너무 더우니까 이제 에어컨 연결을 했는데 에어컨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왜 막 이렇게 식사도 안 하고 땀을 팍 흘리고 돌아오셨느냐면 에어컨을 연결을 했는데 에어컨이 안 돌아가는 순간에 그 입구에 불났던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아, 이게 이 그 건물 안에서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 안에 있는 전선이 혹시라도 타가지고 에어컨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이게 타버리면 이건 뭐 캠프는 두타 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예배당 오픈도 하기 전에 불내가지고 야 그러면 나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밥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직 에어컨 불도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에어컨이 안 돌아가니까 이분이 그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문제는 아무도 전기를 만진 사람이 없으니까 이분이 의논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혼자 집만 지고 설교하던 분이 가가지고 전기를 만지려고 하니까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점심을 안 먹느냐고. 무슨 일을 하시다가 왔느냐고. 전기를 만지다가 왔습니다. 불이 났습니까? 아니요, 불은 어제 났습니다. 그러면 왜 점심을 안 먹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딱 말하기를, 목사님, 에어컨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에어컨이 안 돌아가면 돌리면 되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돌아가는 이유를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전기를 잘 모르지만 학교 다닐 때 전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배웠어요? 나는 에어컨이 안 돌아가는데 왜 안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혼자 이 짐을 지고 생각 속에 깊이 그 더운 데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캠프도 못 하겠다. 벽 안에서 불이 나지는 않을까. 이 생각에 끌려가니까 이분이 밥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밥을 안 먹고 가봅시다. 왜 안 돌아가는지. 저는 잘은 몰라도 그래도 전기가 연결이 되니까 불이 안 나고 있는 거고 전기가 연결이 됐으니까 뭔가 여기에 에어컨이 돌든 안 돌든 할 거 아니겠어요. 왜 전기가 들어갔는데 에어컨이 안 돌겠습니까? 가봤더니 전기는 들어가는데 에어컨이 안 돌아가고 있더라고. 알고 봤더니 에어컨 안에 컴프레셔가 4개가 있는데 그 컴프레셔 3개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프레셔가 문제가 돼가지고 에어컨이 안 돌아간다라는 원인을 찾았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밥을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제가 이제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선교사님, 신앙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이 전기가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간다고 말을 하시면 그 짐이 내게서 전기를 아는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만 전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마음에 가두어 두는 동안에 그건 나의 문제가 돼 있고 전기를 아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전기가 안 돌아간다고 말을 하시면 내게 있는 문제가 그에게로 넘어가지 않느냐고. 아, 목사님 정말 그러네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 내가 오늘 믿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없는 여러분 자신 안에만 있지 마시고 내 주위에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를 보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나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저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의 믿음 없는 걸 여러분이 그에게 보이기만 한다면 그는 나를 믿음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임 목사님, 자동차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개인 자동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걸어 다닙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강남교회는 자동차가 다섯 대가 있어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자동차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시험을 치시나. 아니,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공장에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저를 조금 의아하게 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임 목사님은 정비공장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정비공장 안 가고 어디를 가지? 그래서 이제 멍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은 부품가게에 가서 부품을 사가지고 집에서 고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닌데, 내 자동차 고장나면 정비공장에 갖다 주는데. 그래서 이제 멍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부품을 사다가 집에서 고치다가 잘 안 고쳐지면 그 부품을 버리고 다른 부품을 사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와서 막 고쳐본대요. 고쳐가지고 안 되면 또 다른 부품을 사오고 후에는 자동차를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자동차 이야기를 제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신앙생활을 마치 자동차 고치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마음이 들면 제가 위축이 됩니다. 제 마음에 말씀이 없단 마음이 들면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자신감을 잃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가 기동량을 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다고 말은 안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제가 유심히 듣고 적어가지고 집에 와서 그분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저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부품 사다가 집에서 고치는 거죠. 해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분들을 유심히 보고 믿음이 있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번 수양에 오셔서도 여러분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동안 신앙이 너무 안 됐어. 이번 수양에 가서는 뭔가 하나를 얻어보겠노라. 그래가지고 시간시간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아, 맞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못했구나. 아,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높이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다고 믿었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말을 수십 번 되새겨보지만 여러분 마음 밑바닥에 해야 할 일이 자꾸만 떠오르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안 하면 모든 게 다 되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올라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 행위로 나를 끌고 가고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부정하지를 못하겠더라. 목사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임 목사님, 믿음이 없으면,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데 목사님이 봤을 때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지요. 저는 믿음이 없어도 목사님은 믿음이 확실히 있으십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제가 제 믿음을 판단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자기를 판단하는 건 옳은 것이겠습니까? 틀린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자를 보고 하나님은 지혜가 없다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내 믿음을 판결하도록 나를 내보이면 얼마나 쉽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가진 자가 저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그자가 말씀이 없는 나를 이끌어줄 수 있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래 나 죄 있다 하고 어떻게 하면 죄 없어지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납니까? 그러면 죄에서 벗어난 그가 죄 속에 매인 자를 이끌어주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나를 가리고 감춰서 여러분이 믿음의 주께 나아가지 않는 게 그게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게으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 태만하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당신 의로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떠한가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안에 갇혀서 내 안에 숨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파라과이를 들어갔는데 캠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배당도 잘 안 되지요. 캠프 준비도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하고 파라과이의 국세청장을 찾아갔어요. 국세청장을 찾아가서 제가 소문을 듣기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막 경제가 좋기 때문에 파라과이로 밀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공항에 오면 다 잡는 거잖아요. 그 공항에 우리나라도 공항에 그 밀수품들이 많이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밀수품을 어느 시간까지 안 찾아가면 다 이제 없애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물질도 부족한데 캠프를 하려면 많은 게 필요한데 그래 우리가 국세청장을 찾아가서 그것 좀 우리 도와달라고 하자. 여러분 한국의 국세청장 만나기가 쉽습니까? 우리에게 IYF를 주신 게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IYF의 이름으로 국세청장에게 면담 신청을 했어요. 국세청장이 답변이 왔어요. 만나러 오라고.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들여서 파라과이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마인드 강연을 해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상처 입고 소망 없는 파라과이의 젊은이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려고 합니다. 청장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청장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됩니까? 세관에 밀수품 많다면서요. 그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어렵지 않다고 하면서 종이를 가져와가지고 사인을 딱 해서 IYF에게 보관해서 기한이 지난 밀수품은 주라고 딱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걸 받아들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가 싶어요.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야 세상에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우리도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당장 이거 찾아가야 되겠다. 왜? 그 밀수하여 들어온 것은 하찮은 걸 해오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나라에서 고가로 비싼 것들을 해오는데 그래가지고 캠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얻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캠프 한국에서 파라과이에 자주 해주세요. IYF가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장을 받아냈어요. 청장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나니까 자꾸 가고 싶은 거라 이제. 그래서 어디 또 갈 데 없냐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환경부 장관을 만나러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환경부 장관하고 우리 IYF하고는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청소년부, 뭐 문화관광부 이런 건 조금 맞는 것 같은데 환경부하고 우리 IYF하고 뭐 무슨 연관이 있나.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아, 갈 거냐고 저한테 묻길래 아 그래 약속까지 해놨는데 한번 가봅시다. 가서 우리가 근데 뭐라고 해야죠? 그냥 뭐 파라과이에서 칸타타 하니까 칸타타 좀 오시라고 초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야, 내가 칸타타를 초청하려고 이 정말 바쁜데 캠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장관을 만나러 가야 되나? 막 갈등이 좀 생겼어요. 가다가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여기에 단기 선교사들이 많은데 환경부 장관이 우리 단기 선교사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 가서 파라과이 장관, 그 환경부 장관에게 IYF 안에 굿뉴스코가 있는데 1년 동안 해외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관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나라에 이런 활동을 하는데 왜 우리 파라과이는 안 합니까?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니요. 우리 파라과이는 꼭 이 봉사단이 와가지고 해줘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파라과이에 제가 그 호수 이름을 여기다 적어왔는데 네. 호수 이름이 이파카라과이라는 그 파라과이의 최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물이 맑기로 유명한 관광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파카라과이라는 이 파라과이의 최대 호수가 지금은 인터넷을 여러분 쳐보시면 이파카라과이라는 단어를 딱 치면 파라과이 호수라는 단어를 치면요. 죽음의 호수라는 단어가 떠요. 인간이 가져온 재앙에 대한 단어를 치면 이파카라과이라는 그 호수가 떠요. 이 호수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호수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나라의 그 맑고 아름다운 호수가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공장 생활 오폐수를 그 호수로 다 흘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30년이 지난 지금은 그냥 썩은 악취밖에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동네 시궁창 그 물보다 더러워서 사람이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 목사님, 우리 파라과이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파라과이는 이파카라과이를 살려야 되는데 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강물과 호수를 정화해서 바꾼 나라 중에 하나가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래서 그 이파카라과이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호수의 정화를 맡긴 그 프로젝트를 한국에게 맡겼어요. 그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 사람이면 그걸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한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한국 기업이 들어와서 호수 정화를 시작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IYF가 그거 도와주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줍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될게요. 대신 호수에 흘러나가는 물에 쓰레기 좀 주워주고 그 주변에 나무 메꾸르만 심어주면 된다고. 그거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마인드 강의하고 저녁에 마인드 강의하고 우리가 오후에 그 캠프에 참석하는 학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우리가 관광도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심어드릴게요. 이분이 개막식을 언제 하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만나가지고는 안 되고 대표자를 만나야겠다. 그래서 개막식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손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막 애원을 하더라고요. 올 1월 달에 그 호수를 살리기 위해서 파라과이에서 최대의 돈을 들여가지고 호수 살리기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IYF가 와서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도와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환경부 장관을 만나고 나오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게 자꾸 문제라는 생각 속에 많이 매였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당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당신 겸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만 하지 이런 나로 말미암아 살려고 했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돕기는 하고 준비하는 건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서 캠프가 되겠나? 우리가 가진 마음은 이 마음뿐이다. 우리 이거 인정하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일에 우리는 같이 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형편 따라서 살아가는 게 합당한 사람이다. 그거 인정하고 우리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캠프를 합니까?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뜻을 받아들이자. 그러면 여기서 캠프를 하자. 캠프를 할 것 같으면 초라하게 하지 말자. 캠프를 할 것 같으면 모든 걸 준비하자.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모든 길을 열어가시더라. 저는 제가 캠프를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저는 캠프를 앞두고 캠프가 되겠나? 이런 생각밖에 못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목사입니까? 제가 무슨 캠프를 준비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다르셨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혜와 다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은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누구냐에 매여서 발 한번 내어딛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못난 대로 일어서야 할 때가 됐어요. 부족한 대로 일어서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나 이런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주를 믿는 게 믿음이고 그 주를 의지하여서 발을 내딛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참 많이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말씀,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그냥 읽고 많이 넘어갔던 이야기예요. 요즘에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OEM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해요. OEM 들어보셨어요? 주문자 상표 부착 방법이라는 말인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는 내가 물건을 팔려면 직접 공장이 있어야 하고 공장에서 제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세계 경제의 대세가 OEM 방법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한국에서 자동차 만들기 위하여서 많은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품을 한국에서 만들면 100원이 드는데 중국에서 만들면 10원이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한국에서 만드는 모든 기계,
기술, 그 다음에 기술자 모든 걸 중국으로 보내서 만들기는 중국에서 만들지만 그 만드는 상표의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들어와요. 이걸 보고 OEM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기는 중국에서 만들지만 이름은 중국 회사의 이름을 달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이름을 달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이 방법을 쓰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자, 죄를 모르신 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사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죄도 알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의 상표를 달아줬어요? 예? 누가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제가 지불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도 알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삼으셔서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의를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내 것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저의 죽음이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 물건을 만든 사람은 중국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올 때는 한국 상표를 붙여가지고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기를 뒤집어보면 실제로는 한국에서 파는데 만들기는 어디에서 만들었다고 합니까? 중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나라가 OEM 방법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경제가 부강한 나라에 물건을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배워 다음에는 우리도 그들보다 뛰어난 물건을 만드는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적은 비용으로 물건을 만들어야 전 세계의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경제가 못 미치는 나라에 우리의 기술을 줘서 물건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장도 없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있지만 전 세계 다섯 번째로 여러분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가 돼서 경제 대국이 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에게 우리의 죄를 삼으셔서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의의를 이루려고 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인정하고 나 이런 사람이다. 나 믿음 없다. 그래서 믿음 없는 내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신앙의 조건이 돼야지 내 자신이 어떠하냐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읽었는데 12장에 이제 모세가 열 번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애굽에 있는 모든 것에 처음 난 것들의 장자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매인이 그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인수가 부족하면 사람들이 어울려서 해라. 그래서 양 먹을 집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집에다가 피를 발라준 게 아니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 우리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집에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볼 때에? 무엇을 볼 때요? 피를 볼 때.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실 때 이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재앙을 넘길 때 누구를 보고 넘기십니까? 자, 여러분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뭘 보시고 넘기지요? 피를 보시고 넘기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피가 있으십니까? 피가 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에게 주어 이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죄를 위하여 속하게 했다. 여러분 피가 뿌려졌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재앙이 우리에게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바라봐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내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양을 먹는 그 집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발라준 게 아니고 그 양을 먹는 자들에게 그 피를 바르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확하게 발려 있으면 여러분 제가 피를 흘린 게 아니고 제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죄도 알지 못하신 자에게 내 죄를 삼아서 여러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피 흘림이 나의 피 흘림이 돼서 여러분 마음 안에 정확하게 피가 뿌려져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앙은 결코 여러분에게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사단은 매일 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야, 참 너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재앙 받을만 해요, 안 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는 재앙을 우리는 끌어당겨서 받는 것 같아요. 끌어당겨서. 여러분이 남편을 보십니까? 남편에게 발려진 피를 보십니까? 우리 남편은 피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피가 있으면 저래 사시겠나? 피가 뭔지도 모르고 살지는 않겠나? 문제는 남편만 피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피가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여러분이 믿으시거나 믿지 않으시거나 구원을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의가 죄의 의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야, 얼마나 이 말씀이 아름답고 고마운지. 제가 지난날 제가 왜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나를 돌아보면 피를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도 피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래가지고 캠프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우리 집이 되겠나? 이래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되겠나?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되겠나? 천하의 모든 걱정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짐을 지고 예수님은 벗기고 우리는 땡겨서 지고. 그렇죠? 제가 장로교를 다닐 때 늘 울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 다음부터는 눈물이 나서 못 불러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아이고 구원인지 사모인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나. 아유, 나를 보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를 막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발려진 피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참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도 한탄해하고 답답해할 때가 많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았을까? 제가 그러니까 모든 데 대해서 자신을 잃어가더라고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 마음에 막 빠져 있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제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을 하나 주셨어요. 야, 임 목사, 나는 너를 볼 때 네게 발려진 피를 봐. 하나님, 저 안 보시는 거 맞지요? 그래.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어. 나는 너를 안 봐. 그러십니까? 피만 보십니까? 그러면 제게는 재앙이 없네요. 하나님 제 마음에 막 소망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왜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의 남편을 불러 그에게 술을 먹이고 집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써서 그를 전장터 제일 앞으로 보내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도 그 죄를 가리고 감추었던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더라고.
좀 잘나고 반듯하고 올바른 사람 세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전할 때 그래 맞아 저분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만해 저런 분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해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참 부끄럽게 하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강대상에서나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저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말을 해 저렇게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저 입으로 하나님을 말을 해 제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 마음에 수없는 갈등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 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도록 하십니까 흠도 없고 깨끗하고 허물이 없는 입으로 하나님 말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나는 너에게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보고 싶은 게 없어. 하나님 저를 부끄럽게 하실 때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당신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인민철이라는 사람 부끄러운 사람 아닙니까? 추하고 더러운 사람 아닙니까? 제가 안산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안산에 부임을 해서 가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설교하러 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성도들 앞에 서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러운 인간입니다. 내게는 이야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못난 게 감사하고 내 어리석은 게 감사하고 내가 미련한 게 감사하고 제가 교회를 향하여 거스리고 대적했던 그게 저는 저에게 정말 수치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너 그런 사람이니까 나를 이야기해. 네 그런 인간이니까 나를 말을 해. 하나님이 늘 제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우리가 시편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의뢰하고 의지할 때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왜 담대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는 어느 누구도 재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판결을 해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자기가 받아야 하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면 자기가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판결해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외치도록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된 것인지는 몰라도 싫은 사람도 많고 미운 사람도 많고 거슬리는 사람도 많고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많아요. 저거 좀 그 뒷얘기는 여러분이 하세요. 막 저것 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이 다 의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게 뭐라고 돼? 주께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그는 내 손에 칼이 있느냐 내 손에 방패가 있느냐 나를 따르는 군인이 있느냐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렸습니다. 주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14년 아무것도 바라보지 맙시다. 여러분 마음 안에 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분명하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정녕 함께 있을 겁니다. 그를 의지해서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그를 위해서 여러분 그 부담스러운 담을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 1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레위기 11장에는 자 우리 하나를 더 찾아볼게요. 11장 21절 레위기 11장 25절 21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능하니라. 여기 보면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건 가정이에요. 그렇죠? 날개를 가지고 잘 날르지 못하는 게 가증한 게 아니고 날개가 있는데 기는 게 가증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뭐하는 놈? 예, 많이 뛰느냐 적게 뛰느냐를 하나님이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내게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너보다 많이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는 날개를 주지 않았습니까? 뛰는 다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멀리 뛰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잘 못 뛴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는 다리로 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뛰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정하다 하실 것입니다. 역사가 많고 열매가 많아서 많이 날른 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번만 날갯짓을 하여도 그래 네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실 거라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부정한 자를 다르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곤충 가운데 날개가 있는데 기는 놈은 부정하다. 여러분 날개가 있고 여러분 뛰는 다리가 있는데 뛰어오르는 건 다 정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의 날개를 하나님이 나에게 뛰어오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써보지도 아니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제발 좀 당당합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흘린 그 보혈의 피 외에 다른 걸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여러분에게 재앙을 막으실 겁니다.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여러분에게 길을 여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담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담대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누가 말입니까?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윗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말입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담대한 줄 아십니까? 그는 자기 안에서 담대하지 않았습니다. 못나고 허물 많고 추하고 더러운 자기 안에서 그는 담대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날마다 요동하고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그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뵀습니다. 어떤 하나님요? 요동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요동하지 못하도록 서 계시는 주님을 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윗은 날마다 뭐 하셨어요? 요동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다윗은 요동을 하는데 다윗의 요동을 용납지 않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어디 안에서 담대한 겁니까? 그가 왜 당당하고 그가 왜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외칠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그의 힘을, 그의 도움을 오직 하나님에게서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안에 매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괴로워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그에게 우리의 죄를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삼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의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우시면 나도 의롭고 그가 거룩하면 나도 거룩하고 그가 온전하면 나도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내려 멸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다윗은 날마다 요동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게 아니고 그런 나를 요동치 못하게 하려고 내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 주님을 보는 순간에 다윗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도 즐겁고 육체는 희망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무엇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것입니까? 그의 곁에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함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종기를 더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못나고 천하고 부족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미련한 우리들을 향하여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못난 저를 보면서 하나님 이런 내게 역사하시겠나? 하나님 이런 나를 도우시겠나?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일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보려고 참 많은 시간을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게 여러분에게 허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걸 감추고 있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꾸짖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주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에게 여러분을 내보이시면 믿음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외면치 않으실 걸 믿으십시오. 그게 성경입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믿음 없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성경을 모르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 맞아. 제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많이 아시는 종들을 제 주위에 많이 두셨더라고요. 전에는 그분들이 다 저에게 경쟁이요, 여러분 싸워야 할 대상이었어요. 이제는 그분들이 제게 곁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내가 모르면 어때?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주를 의지하는 종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 안에 있으면 나도 그로 더불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없는 거 문제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는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고립시키는 일을 합니다. 고립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갇히는 걸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갇히게 되느냐? 믿음이 없는데 없다고 말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갇히게 돼요. 못났는데 못났다고 말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립이 되면 여러분들은 금방 죽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 여러분 죄악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죄 안에 갇혀서 죄 속에 빠졌고 죄 안에 갇혀서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고 또 다시 제 자신을 학대하고 살아봤지만 제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런 제 자신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게 접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접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저는요,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외면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저를 향하여서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심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열렸어요. 2014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제 마음에 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숨습니까? 왜 위축돼서 고립돼 가십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나 이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게 당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다윗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우리 앞선 하나님의 종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 여러분 52년 동안 하나님이 종 앞에 열었던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주를 노래하도록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삶이 막연하고 먼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주 안에서 우리가 2014년을 복되고 아름답게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먼저 식사를 하시고 갈아입을 옷과 수건을 준비하신 후에 1시까지 주차장에 오시면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박옥수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마음을 바꾸시고 저녁 예배 또 내일 새벽까지 남아서 말씀을 듣고 볼리비아 또 파라과이에서 행하신 목사님의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다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에 발린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재앙을 멀리하시고 저주를 끝내시고 심판을 없애신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기를 바라보고 소망을 얻었던 게 아니라 요동치 않게 하시려고 항상 우편에 서 계시는 주를 배움으로 그가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동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 늘 곁에 계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목하는 동안에 우리 곁에 계신 주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도 주님이 서 계심을 저들이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로 인하여서 2014년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